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 말씀 한 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인데요.
네, 이게 참 역설적이죠.
그렇죠.
온 세상이 우리한테 더 즐거워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미디어만 봐도 뭐 슬픔은 어떻게든 피해야 할 것처럼 얘기하니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게 복이 될수 있다는 건지, 처음 들으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바로 그 지점을 오늘 저희가 한번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아, 네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의 아주 가까운 곳,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설교 말씀이 말하는 애통이 대체 뭔지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제 생각엔 이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힘들어서 우는 거랑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설교 말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뭐 직장에서 힘들어서 아니면 관계가 틀어져서 오는 그런 종류의 슬픔이 아니라고 딱 명확히 하죠.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거기서 드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마치 어두운 데서는 안 보이던 내 얼굴의 작은 흠 같은 게 밝은 태양빛 아래로 딱 나가는 순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해요.
아, 어떤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나의 모습? 뭐 그런 거네요.
바로 그거죠. 설교 말씀의 논리에 따르면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고요. 그빛 앞에서 자신의 그 죄악된 실체, 막 감추고 싶었던 모습들을 정면으로 딱 마주했을 때 터져 나오는 깊고 본질적인 슬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의 진짜 의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그냥 느끼는 감정이라기보다 아주 고통스러운 발견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고통스러운 발견.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에서 첫 번째로 든 이야기가 저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와서 좀 놀랐거든요.
아, 찰스 콜슨 이야기요?
네,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던 그 찰스 콜슨 이야기잖아요. 정치 공작의 대가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한 애통의 예시가 될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힘인 것 같아요. 설교 말씀에 따르면 콜슨이 나중에 회심하고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네.
그때 아주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영상이었어요.
아, 그 재판.
네, 그 영상에 아우슈비츠 생존자였던 예히엘 디누루라는 작가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저도 그 장면을 기억이 나요. 디누루가 그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책임자 아이히만을 딱 마주하는 순간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 장면을 보면, 아, 과거의 그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에 저러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폴슨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설교 말씀은 그 사건의 이면을 파고들어요. 몇년 뒤에 디누루가 한 인터뷰에서 그날 쓰러졌던 진짜 이유를 밝혔다는 겁니다.
진짜 이유요?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아이히만이 분명히 무슨 악마 같은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대요.
그쵸,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법정에서 마주한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한,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런 관료의 얼굴을 한 중년 남자였다는 거예요.
아, 그 평범함에 충격을 받았다.
평범함을 넘어서서, 뭐랄까, 공포를 느낀 거죠. 설교 말씀이 인용한 그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 순간 나 자신이 두려워졌다. 아이히만이 저지른 짓을 나 역시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와.
이 고백이 정말 핵심이에요. 설교 말씀은 이 순간이 바로 애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도 저런 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이군요.
네. 끔찍한 악이 저기 멀리 어떤 특별한 괴물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내 안에도 그 씨앗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깨닫는 그 충격적인 자기 인식. 바로 이게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경험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이야기네요. 그냥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어떤 실존적인 공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아이히만을 발견하는 순간이라니. 이렇게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죄를 못 보는 경향에 대해서 설교 말씀이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더 가져오죠. 이건 정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다윈 왕 이야기.
네. 설교 말씀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히만의 사례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여줘요.
그렇죠.
다윗은 뭐 전쟁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네, 그걸로도 모자라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사실상 죽게 만들죠.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 설교 말씀을 보면 정작 다윗 자신은 그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설교 말씀이 파고드는 인간의 맹점입니다.
오.
우리 자기 자신의 죄는 놀랍도록 둔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왕이여 당신이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쓰죠.
맞아요. 비유를 사용하죠.
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의 그 수많은 양이랑 소는 그냥 놔두고 가난한 이웃이 자식처럼 아끼는 유일한 암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요리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이 정말 격렬하잖아요.
네. 그런 막 크게 분노하면서 그런 악독한 짓을 한 놈은 당장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양값을 네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소리치죠.
다른 사람의 불의에는 이렇게 엄격하고 정의로운 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방어기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거죠.
바로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그 분노의 칼날을 다윗 자신에게로 확 돌리잖아요.
네. 설교 말씀에서도 이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는데요. 나단이 다윗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외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명확하게 보면서 정작 자신의 그 추악한 죄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던 위선이 한순간에 박살이 난 거죠.
외부를 향하던 시선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네, 180도 바뀌어서 자기 심장을 꿰뚫는 순간 설교 말씀은 바로 이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진실한 애통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비로소 자기 실체를 발견한 거죠.
그렇군요. 아히만 이야기에서는 내 안의 악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보편적인 차원의 애통을, 다윗 이야기에서는 내가 저지른 구체적인 죄를 직시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애통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설교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깊이 애통할 때 비로소 진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역설이 성립되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위로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설교 말씀이 잠언 28장 13절을 인용하는데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거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위로랑 같은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냥 눈물 좀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설교 말씀에 따르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 거짓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용된 단어와 뿌리가 같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그때 야곱이 옷을 찢고 슬퍼했다고 나오는데 그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을 의미하거든요.
그 정도의 슬픔이군요.
네. 이처럼 죄에 대한 애통은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아주 깊은 슬픔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통을 잃어버린 소위 눈물이 마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설교 말씀의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죄나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아, 마치 나단의 비유를 듣고 분노했던 다윗처럼요?
네. 우리는 늘 다른 부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정작 내가 그 부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은 이 애통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일종의 특권이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이것도 또 하나의 역설 같아요.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게 특권이 될 수가 있죠?
설교 말씀의 논리 구조상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은 애통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죠.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로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
따라서 내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입구에 서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와.
자기 기만에 빠져서 영원히 위로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태에 비하면 고통스럽더라도 애통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죠.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정말 다르게 들리네요. 결국 슬픔이 목적이 아니라 위로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거군요. 자,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역설적인 말씀의 의미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막연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터져나오는 깊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도요. 이 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파괴하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설교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자신의 죄에는 둔감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너무 익숙한 우리에게 다윗을 향했던 나단 선지자의 그 외침,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섬뜩한 경고이자 동시에 놀라운 초대장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나눠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설교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한 이른바 눈물이 마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그 날카로운 판단의 순간 한 번을 우리 자신을 향한 정직한 애통의 순간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고통스러운 자기 직면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까요? 이 설교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깊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